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본다면 우리는 인터넷이 있기 전과 인터넷이 생긴 후를 기준으로 세상이 참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인터넷이 없던 시대로 지금 돌아가라고 한다면 물론 살 수는 있겠지만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나 그 후에 흑인 민권운동이 있었지만 그러나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전과 후를 나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미국 역사에서 아주 큰 사건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큰 이야기들을 이렇게 예로 들 수 있겠지만은 아마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죠.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이 사건 전후가 아마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우리가 결혼이 그렇죠. 종빈 형제가 없지만은 우리 종빈 형제 없으니까 의문의 한패. 종빈 형제는 은경자매를 만나기 전과 후가 인생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더 좋은 쪽으로. 예, 그렇죠. 예, 오늘은 병학 형제를 불러오지 않겠습니다. 예, 뭐 우리 다 그렇죠. 다. 예, 예, 우리 다 그래요. 다. 만나기 전과 만난 후,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두 사건의 의미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사건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두 사건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 예수님이 장례된 것, 그리고 오늘 20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된 것을 그 기준을 가지고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 전은 38절,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쭉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했을 때 아리마대는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냥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는데 오늘 요한 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 동일한 사람, 똑같은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는 것으로 오늘 사건이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저 시신을 좀 내가 내려서 내가 이 시신을 거두게 해 주십시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38절이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전부터 예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바로 이 순간까지 그 사실을 밝히지 못했는데 그것은 동료 유대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을 것이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내들인 공의회의 어떤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뒤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비슷한 위치에 다시 당시 유대사회에서 존경을 받던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결국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와 비슷한 것인데 어떤 국회의 어떤 그런 어떤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시 말해서 유대의 사회 시스템을 공고하게 아주 굳건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 역으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아마도 두려웠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시신을 내립니다. 그랬더니만은 요한복음 초반부에 등장했던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와서 둘이서 예수의 시신을, 뭐 둘이만이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어떤 주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당시의 풍습대로 장례식을 지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 결국 크게 보아서 이 두 가지는 향료라고 보면 되는데, 이 향료의 역할,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은 결국 시체의 어떤 썩는 것,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냄새를 방지하는 그런 것이었더라고 보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그마치 니고데모가 100근이나, 다시 말해서 75파운드 정도 되는, 75파운드 되면 꽤 많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의 문헌에 따르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죽었을 때, 그 당시에 랍비가 죽었을 때 유대 문헌에 기록하기를 약 85파운드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랍비를 장사 지내는데 사용했다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75파운드의 향유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얼마나 큰 돈을 들였고 얼마나 큰 정성을 쏟아 부은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0절에 보니까는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향료와 함께 삼베로 감싸고 그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무덤에 장례식을 지냅니다.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4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무덤은 아직 사람을 장사 지낸 일이 없는 새 무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의 이미지와 당시 고대 근동의 무덤의 이미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무덤이 그러면은 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은 곳에 다하지, 그러면 그 관 위에다 그걸 파고 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바위를 파고 만든 동굴입니다. 바위를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이 바위를 파서 동굴 무덤을 판다라는 겁니다. 일단 당시에 그 동굴 무덤의 입구에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와서 시신을 훔쳐가거나 혹은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무덤은 충분히 무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주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예,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우리가 좀 이따 20장에서 보겠지만 여자들이 다시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향유를 더 가지고 가서 이제 3일이나 지났으니까 예수님의 어떤 시체가 썩지 않도록 더 향유를 부으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런데 무덤 앞에 가면은 큰 돌이 있어서 도대체 이 돌을 누가 굴려서 옮겨주겠는가 할 정도로 무덤의 돌이 무거웠다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7장 60절 이하에 보니까 그 무덤의 입구는 당시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마태복음 28장 초반부에 보니까 지진이 나서야 움직일 정도로 돌이 무거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동굴 무덤은 성인이 조금만 허리를 숙이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였고,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큰 공간이 있는 거죠. 체인버가 있는 거죠.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이렇게 돌 선반 같은 것들이 층층이 있었습니다. 몇 층으로 밑에부터 위에까지 층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 선반, 벤치 같은 곳에다가 일단 거기다가 시체를 내려놓게 되어 있었던 거죠. 삼베와 향유로 싼 시체를 내려놓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무덤이라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다른 무덤들은 가족 무덤일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큰 무덤 하나를 마련해 놓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먼저 장사를 지내고, 그러면 이미 들어가면은 할아버지의 유골이 있는 거죠. 그러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또 묻고, 그런 가족 무덤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 지낸 무덤은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무덤인데, 아무도 뭐 자신의 부모나 조상을 모신 그런 무덤이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눕혀진 것, 예수님이 그 당시의 무덤은 그래서 그 돌 선반 위에다가 어떤 시체를 놓고, 그리고 그 무덤이 몇 달이나 한 1, 2년 지나야겠죠. 1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다 썩고 유골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종의 두 번째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유족들이 와가지고 뼈를 모아서 그 당시의 전통대로 유골함에 넣어서 그 동굴 무덤의 안쪽 최인버에, 아주 안쪽 깊숙한 곳에 그 유골을 보관하는 게, 그게 그 당시 무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아주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고,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서 당시의 풍습대로 잘 장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의 몸은 무덤 속에 있습니다. 이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안식일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일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 전과 후가 다르다고 했는데, 두 번째 사건은 바로 20장 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가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 오늘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이른 새벽에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아마 무덤에 갔던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이유는 향유를 더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좀 더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입구에 도착하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 도와주어야만 겨우 옮길 수 있었던 무덤 입구의 돌이 옮겨져 있었던 거죠. 궁금함 가운데 마리아는,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허리를 숙여서 무덤 입구를 들여다보았을 것이고, 그 안에 보니까는 무덤 안에 있어야만 했던, 반드시 무덤 안에 놓여 있어야만 했던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도 마리아 역시,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 부활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너무나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곧바로 뒤로 돌아서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다른 제자에게 가서 거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가서 달려가서 말합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다 두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예수의 사랑하던 그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딘가 숨어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내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예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던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을 찾아서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지금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둘은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인가 무덤을 향해 뛰어갑니다. 오늘 보니까는 사랑하는 제자가 더 빨리 뛰어갔다 그럽니다. 젊으니까 빨리 뛰어갔겠죠. 네, 더 어리니까 빨리 뛰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한 제자 요한은 무덤 속에 들어가지는 않고 삼베가 놓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보기는 했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네. 삼베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삼베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의 시신은, 예수의 몸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무덤 입구에 도착합니다.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언제나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섰던 그는 이번에도 역시 주저하지 않고 그냥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예수를 싸고 있었던, 예수의 몸을 싸고 있었던 삼베와 예수의 머리를 두르고 있었던 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7절에 보니까는 6절 7절을 곰곰이 읽어보고 있으면은요, 6절과 7절이 제가 보기에는 그 장면이 너무나 놀랍도록 침착합니다. 6절 7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삼베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삼베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우리가 이런 농담을 하곤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머리에 쌌던 수건을 한 곳에 잘 객혀 놓는데 제발 남편들, 아내들이 그런 얘기하죠. 부활했던 예수님도 그 중요한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도 머리에 쌌던 수건을 한쪽에 잘 객혀 놓는데 남편들 좀 제발 옷 좀 치워라. 수건 좀 좀 잘 치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장면이 침착하다는 것은요, 한번 보세요. 정말로 누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아마 머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건은 대충 던져져 있을 것이고 예수의 몸을 감쌌던 삼베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의 머리를 둘러싼 수건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삼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장면이 침착하다는 것은 마치 이 장면을 원샷의 그림으로 보자면, 정물화로 보자면 정말로 고요하고 차분한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서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온 베드로는 너무나 차분하고 조용한 그 장면, 그 모습 앞에 자기도 아마 퍼즈하고 자기도 아마 멈추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건은 개켜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삼베는 엉클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성경학자가 표현한 대로 이 장면은 마치 이런 겁니다. 아, 우리가 풍선이 있으면,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면 그냥 그 풍선 모양이 쑥 빠지면서 여기에 그대로 풍선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장면을 어떤 사람이 슬리핑백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너무 조용히 싹 나왔기 때문에 그 슬리핑백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쉐입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과 그런 것과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의 모습으로 그리던, 어떤 식의 모습으로 상상하던, 그것은 아주 정물화와 같은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20장 8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 자기 스스로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이제 들어와서 보고 믿었다. 여러분, 그 제자도 그제서야 믿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과연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가장 가능한 1차적인 설명 가능한 대답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제서야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믿었다. 그런데 과연 그냥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믿은 것일까요? 아니요. 거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스스로 나는 이제야 무덤에 들어와서 보고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무엇인가 신비로운 일이 예수에게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물론 그것은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곧바로 이어지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다. 그러면 8절과 9절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9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이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어떤 믿음을 기록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9절은 이런 뜻인 거죠. 비록 무덤 속에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한 그 순간에 나는 구약이 가르쳐주고 있었던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과 지금 이 부활한 이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연결해서 아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내가 완전히 100%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무덤 속에서 무엇인가 신비한 일이 벌어졌구나.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 신비롭던 일들이 마지막 이곳에서 절정에 이르렀구나라는 그것을 그 신비로운 것을 믿게 되는 믿음을 차이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과 9절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미국에서 입학했던 1994년에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시카고 무디 바이블 교회에서 한 유명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세미나, 지저스 세미나. 그러니까 지저스 세미나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거룩하고 복음주의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학계에서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어떤 이쪽 자유주의 입장에 아주 큰 흐름이 있는데 그 지저스 세미나를 대표하는 존 도미닉 크라상이라고 하는 학자와 그리고 복음주의 종교 철학자로 유명한 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고 하는 사이에 그 두 사람 사이에 유명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기독교의 역사성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역사적으로 맞느냐. 그 논쟁의 사회를 본 윌리엄 버클리 주니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다음과 같은 말로 논쟁을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특정한 삶의 형태를 위한 코드가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코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 철학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주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그 자체는 바로 그 스테이먼 자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도발적으로 여겨졌는데 다름 아니라 그 논쟁에 참여한 존 도미닉 크라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에게는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어떤 명제가 굉장히 도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존 도미닉 크라상이라는 그 학자는 주장하기를 예수와 그 삶은 역사적 사실일 필요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굳이 역사적 사실일 필요는 없지만 그냥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성육신, 예수가 꼭 사람일 필요도 없고 완전한 인간일 필요도 없고 예수가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지만 그 기적이 역사적 사실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의미가,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로 존 도미닉 크라상이 그 논쟁에서 주장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반대쪽에 있었던 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는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주장은 결국에 가서는 깔때기처럼 가장 핵심적인 주장으로 모아지게 되죠. 예수의 부활이 과연 역사적 사실이냐라는 거죠. 예수의 성육신만큼이나 더 논쟁이 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냐, 역사적인 사실이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지금 다 변증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나가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코드, 어떤 거룩한 아이디어, 그렇죠? 어떤 윤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예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윤리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의미로 충분하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 모든 것들의 우선에서 예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인생이, 그 삶이 기록된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서 사람이고,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완전한 사람이었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이 아닙니다. 기절하신 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그 암흑과 침묵의 3일을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활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첫 번째 아담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아담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할 때 첫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담은 그냥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사람,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마 적절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가르침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그럽니다.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란 건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의 장례식이 첫 번째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9장 38절에서 42절, 다시 말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얼마나 예수를 잘 장례 치렀는가라는 것은 역사적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기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죠. 예수는 무덤 속에만 계속 있어야 할 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적절하게 장례식을 치렀는가라는 것으로 기억돼야 되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그 장례식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예수를 무덤 속에만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한번 이끌어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이 여기 스탠포드 대학의 스탠포드 채플에만 한번 가봅시다. 뭐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가보셨겠지만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채플에 있는 그 안에 그려져 있는 예수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멋있고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들어갈 때마다 너무나 정말 감탄을 자아내죠. 스탠퍼드 대학의 채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수많은 수도원, 교회, 박물관, 그림, 성당 속의 예수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마치 장례식을 치른 후에 비록 그 몸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삼베로 감싸지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잘 장례식을 치러진 그 예수처럼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들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해야 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곳은 무덤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곳은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곳은 그림 속에, 명화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명화 속에서 그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모습, 부활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로 나오신 모습, 부활하셔서 동굴 밖으로 나오신 모습, 바로 그 예수가, 그 부활하신 예수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예수를 무덤 속에만 가두어 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의 소통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지난 300년, 400년의 역사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기독교는 무지하고 무식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냥 믿음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신앙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거나 신앙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려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설득과 실천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냥 무덤 안에 화려하게 교회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예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내 개인의 영혼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있는지 어떤 그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장례식으로부터 넘어와서 그 후 다시 말해서 오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의 모습을 보라고 도전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감싸고 있었던 삼베와 수건과 그리고 그분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던 향유에 그 향유의 향기가 그것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언젠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모두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감싸고 있었던 그 삼베, 예수의 머리를 두르고 있었던 그 수건, 그리고 그 향유, 그 모든 것들은 벗겨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를 감싸고 있었던 오해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감싸고 있었던 오해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예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머리에 수건을 푸르고 삼베에서 나와야만 진정 부활하신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가 우리 앞에 제자들 앞에 서신 것처럼 또 우리 앞에 서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감싸고 있었던 껍데기들에서 예수는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시대의 가장 문제라면은 아마 예수를 감싸고 있었던 기복주의가 벗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풀려야 하는 오해입니다. 성과 속을, 성스러운 것과 세상적인 것을 분리하는 이원론도 벗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교권주의도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권주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회자와 교회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왜곡된 제사장주의가 교권주의죠. 마치 목회자만이 마치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교회만이 가장 거룩한 장소인 것 같은,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에게 충성을 해야만 그것이 정말로 좋은 신앙인 것 같은 그러한 교권주의도 사라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벗겨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벗겨지고 동굴 구석에서도 한켠으로 물러나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진정한 예수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20장 8절에 나오는 바로 그 제자 베드로를 따라 들어가서 무언가 놀랍고 신비한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믿은 그 제자의 모습에 주목해야 하고, 그리고 그 제자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아직 그 제자는 부활한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껍데기는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예수와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의 제자 이 요한은 곧 부활한 예수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계속 맞아들이는 것.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기도했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가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다른 종류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삶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모셔드리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거죠. 엊그저께 되게 두꺼운 분량의 책을 제가 한 권 끝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읽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길기도 길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제임스 헌터라는 사람의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라는 책입니다. 궁금하신 분, 얼마나 어렵길래 목사님이 저러나, 도전해보시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마지막 50페이지 안에 결론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370페이지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앞에 370페이지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Faithful Presence Theology라는 거죠. 신실한 Presence, 현존,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현존, 프레젠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 제가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설교와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그 역사적 사실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되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종류의 삶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구석구석에 배어 나오는 것으로, 스며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신실한 현존, The Faithful Presence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장례식된 예수,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